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 가사를 보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찬양 너무 잘 알고, 또 많이 부르면서 손도 들고, 노래했던 가사들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아멘. 네. 그런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도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근데 여기 주의 말씀 의지하여라는 후렴이 있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정확한 뉘앙스는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내가 그 말씀을 확신을 하고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표현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뉘앙스를 그대로 살려서 조금 여러분들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 참, 뭐 던지라니까 던지긴 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 느낌하고 절묘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창세기 17장 17절은 아브라함의 사라의 불순종이죠, 사실은. 불신앙이죠. 베드로도 결국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겠다는 워딩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내가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한두 회 잡아본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인데, 그러나 뭐 하여간 선생님께서 뭐 하라니까 해보겠습니다마는, 내심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반신반의의 의욕의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시는 것처럼 만선의 놀라운 역사가 결실되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 멀리 신약의 베드로 얘기까지는 이 정도 하고, 오늘 이 창세기 17장 17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첫 번째 정점의 사건입니다. 그두 번째 정점이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 땅 어느 한 산에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잡는 사건이 두 번째 정점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12장을 한번 앞으로 넘겨보십시다. 12장. 성경을 자막 없어요. 1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구성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은 고향 친척 아비집에, 고향 친척 아비집이 갖는 핵심 가치는 뭐예요? 옛것, 육신의 것을 절연하는 순서입니다. 떠나. 그리고 다음에 글을 좀 보세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땅을 보여준다 그랬습니까? 봐라 그랬습니까? 보여줄 거라 그랬어요. 약속이죠. 아직 미래예요, 미래. 근데 땅을 보여준대. 땅을 약속했어요. 땅. 땅. 그 다음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래요.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예, 여기도 미래적으로 썼어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이 될지라. 자, 13장으로 넘어가십시다. 14절을 보세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 여러분, 12장에서는 보여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뭐를? 땅을. 땅을 보여줄 것이다. 요즘 땅 때문에 시끄럽죠? 예. 땅 얘기만 나오면 화가 나요. 근데 어차피 화낼 거 없어요. 거기 분기탱천할 이유도 없고, 그 어차피 내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건데, 그만합시다. 또 막 올라오네. 자, 근데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은 보여주세요? 안 보여주세요? 지금 보여주세요. 12장에서는 내 보여줄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조금씩 조금씩 진전이 되고 있어요? 없어요? 진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누구에게 주리니? 자손, 자손. 여기도 자손이 또 나와요. 땅, 자손. 또 자손은 앞에 12장에서 민족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자, 그 다음에 15장을 보세요.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15장 넘어가기 전에 13장과 15장 사이에는 뭐가 있죠? 그렇지, 그렇지. 14장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14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주재권. 최초의 11조 사건을 통해서 14장은 하나님의 주재권. 주재가 뭡니까? 주권. 로드십.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뭘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그것이 11조 사건을 통해서 14장은 아브라함에게 이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를 학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살금살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눈치채지 못하게 툭툭툭 뭘 자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여기저기 던져놔요. 자, 내가 네게 땅을 보여줄게.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민족을 이룰 것이다. 또 13장으로 넘어왔더니 봐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땅을 봐라. 다 이것이 내 백성,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혈연이 없어요. 자기가 살아와 생산한 자식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구체화되고 진전이 되고 있어요? 없어요? 구체화되고 진전이 되고 있어요. 이 약속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뒤뚱뒤뚱거리면서 그 약속을 쫓아가기에 바쁜데, 알고 쫓아갑니까? 모르고 쫓아갑니까? 계속 모르고 쫓아가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뭐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 그 전쟁 속에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기지만 하나의 결론을 가르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땅, 민족, 주재권. 이 세 개가 모아지면 뭐가 되죠? 나라. 나라가 돼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의 모형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가 뭐냐를 계속 지금 아브라함에게 눈뜨게 만드는데, 15장으로 넘어가서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두려움에 묶여 있어요. 뭔가의 두려움에 붙들려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근데 그 실체가 뭘까?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자, 방패는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이거 전쟁 도구란 말이에요. 앞서 14장에서 뭐가 있었죠? 격렬한 전쟁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최고의 힘이 뭡니까? 자손이 많은 거예요. 그게 실력이고 그것이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얼떨결에 318명 집에서 길리운 부하들을 끌고 가서 아홉 개 부족이, 네 개 부족과 다섯 개 부족이 소돔과 고모라 땅 지역에 그 이전 투구 속에 끼어들어가서 조카를 구해오느라고 혹독한 전쟁을 치렀어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을까요? 전쟁이 마치고 나니까 보복.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방패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합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에 함께한 종이에요. 계속 인간은 종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걸 의지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나중에 16장에서 또 누구에게 합니까? 자기가 인간의 힘으로 나온 이스마엘에게 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복받게 해 주십시오. 약속은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고 너무 내게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리 신앙에도 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갱신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확신을 가졌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설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득해 놓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의 결과지 우리가 어떤 이치적으로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토해낸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합니다. 아직도 약속의 구체적인 실체는 미래적입니까? 현실적입니까? 아직도 미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하지 않고 아주 중요한 퍼포먼스를 하나 행하십니다. 15장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을 보세요. 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12절보다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 땅은 가나안 땅이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 놓고도 이 땅이 자기 소유가 된 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땅이 내 소유가 될 줄을 뭘로 알겠습니까? 따지듯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퍼포먼스를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이 임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잠이 들면 뭐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죽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잠이라는 의미 속에는 죽음이라는 상징적 메시지가 녹아져 있습니다. 자,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잠든 후에 나타난 광경들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거 애굽의 고역살이를 예고한 거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므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벌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쌍방 언약입니까? 일방적인 언약입니까? 그렇죠. 쌍방 언약이 아니에요. 원래 언약은 쌍방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쪽이 실력이 안 될 때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일방적인 언약 속에 담아진 메시지는 간단해요. 누구든지 이 약속을 깨면 죽는다.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는 사건이 나죠. 그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세요. 뭐가 무슨 결과입니까? 믿음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이 언약을 어긴 결과예요. 너든지 나든지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면 죽는다는 이 고대 근동의 누구나 알 수 있는 언약의 행위입니다. 쌍방 행위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세요. 그런데 이 언약을 16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깹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아니하니까 그만 아내의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생산해낸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16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여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년 후니까 이때가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그리고 1년 후에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몇 살이죠? 아브라함이 86세예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15절로 건너뜁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86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17장으로 넘어와서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16장 끝과 17장 1절 사이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13년간의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16장까지와 17장서부터의 큰 중요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 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서 나타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만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17장서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7장 마지막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을 보세요. 쭉 이야기가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어떻게 하셨더라? 올라가셨더라. 그러니까 16장까지는 말씀만 하셨는데 17장서부터 중요한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임재하셔서 마치 친구와 대화해 주시듯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올라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자손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하세요. 자, 우선 17장 1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보통 샤다이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엘 샤다이 할 때는 모두 일곱 차례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근데 그 일곱 차례의 용례를 전부 찾아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에 관하여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약속을 하실 때 엘샤다이라는 하나님의 칭호가 등장을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임재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시켜 주는데, 오늘 17장 17절 결론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요 본문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좀 보십시다. 좀 띄워주실까요?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네. 그 어떤 히브리어의 주해가 된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가능할까? 나올 수 있을까? 그 말이, 아이,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하지만 불가능해, 그거는. 아직 우리 와이프가 90에, 내가 99세인데, 여기 100세라는 표현은 실제적인 나이가 100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99세니까 그냥 100세라고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이 다 됐는데, 우리 98대도 내가 지금 100세가 다 됐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 여기 정확한 이 두 부부의 속내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단순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는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생활을 하면서 전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들이 전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믿고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삶이 예측 가능하고 노력해서 가능해지는 일들 투성이라면 우리가 굳이 고단하게 예배당 들락거리면서 하나님 믿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말 물리적인 어떤 불가능한 니즈일지라도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런데 이들은 웃었어요. 이 웃다라는 말이 짜크, 그게 이삭의 이름이 되어버리네요. 그런데 그 웃음은 사실상 불신의 웃음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해악적인 분인가 하면 그 불신의 웃음을 리얼한 웃음으로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인간의 불신과 인간의 부정과 인간의 못남과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결실하고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과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오늘 밤 여기 우리 저기 화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여기에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내리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이런 거 하나씩 있을 거예요. 우리 시험해 보자고요. 에이,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나한테. 뭐가 말이 안 돼요? 그런 거 하나씩 다 있죠? 얼굴 보면 알아요. 에? 여기 어머니들도, 젊은 어머님들도 어떤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아니라니까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금요일마다 그 한 주 얼마나 일터에서 고단하게 수고하고 애썼어요. 그런데도 꾸역꾸역 나와서 또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수건이 있단 말이에요. 수건.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한번 시험이라도 해봐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무에서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해달별을 하늘에 걸어놓으시는 하나님. 바다와 땅을 구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이 질문에 한마디를 대답 못해요. 믿음이 언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필요한 거예요? 아, 이건 의학으로도 안 돼. 그냥 이러다가 뭐 더만 좀 안 나빠지면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해요? 할 수 있겠어요? 하지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겐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는가 하면 기다림.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1초도 지체 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결실하세요. 그래서 17장 1절로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내 앞에서 행하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wal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으라 그 뜻이에요. 내 눈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 시선에서 벗어나면 자꾸 딴 거 쳐다보고 다닌다고요. 광명, 시흥 이런 데 돌아다니고 그런다고요. 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아유, 이번에 거기 내 이력서 지금 97번째인데 이번에도 글렀어. 왜? 200대 1이래. 그게 의미 없대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가지고 나온 제목을 온통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다 비워내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메워져서 채워져서 저 문을 나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소심하고 여러 가지로 스펙도 모자라고 참 부족하고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지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